등단하기 직전에 이 박경구 자매의 부군께서 세상을 떠나신 광고와 위로의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들이 좀 늦게 도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 집사님 동생 되시는 우리 안충석 선생님의 이 상이 지난 8월 1일부터 어제까지 치러졌습니다. 우리 오신 가족들 좀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가족들이 계시고 우리 위로의 아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선하신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휴가철이라 그런지 우리 많은 교우님들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아마 이 교회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담임 목사처럼 민감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자리가 비면은 이쪽 한쪽 그 속이 어디로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아주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셔야 될 분이 또 얼굴이 안 뵈면 스트레스가 조금 와가지고 세포가 좀 죽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결성하실 때는 목사의 세포가 죽는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결성하지 말고 교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는데 식구들이 그냥 안 먹거나 이렇게 끼적끼적하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픕니까? 이 영적인 양식을 잘 이제 준비해서 왔는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나 또 오셔서 그냥 이렇게 졸고 이렇게 끼적끼적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마음이 다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했지만 그 답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빌라도가 던졌던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 해답을 좀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좀 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진리가 육신이 되어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진리가 육신이 된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할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다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는 것일까? 오늘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의 얽매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곧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어느 한 곳에서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법으로 말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물론 계획된 범죄였습니다만은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고 그 여인을 끌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모함하기 위하여 연극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 연극의 희생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이 서기관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모세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는 이쪽으로 가도 함정이요 저쪽으로 가도 함정입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법을 범하는 것이고 죽이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형권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주권을 다 잃었기 때문에 사형을 명할 권한은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별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글을 쓰기 시작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글을 쓰기 시작하자 그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고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씩 둘씩 다 슬금슬금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닥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지금 현장에 서 있는 그 살기 등등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은밀한 죄를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다가는 자기의 숨겨진 죄가 드러날까 겁이 나가지고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그 여인만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한 여인의 죄가 아주 깨끗하고 말끔히 씻어지는 기적적인 장면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용서는 만들어졌고 우리가 그 용서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용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어떤 죄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용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사로잡힌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용서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아주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죄를 가지고도 마음의 부담이 없이 사는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살기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저쪽 그 청평에서 좀 더 들어가면 설악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설악에 신천리 교회를 저희 어머님이 돌보고 계셨고 저희 아버님이 거기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런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거기를 부모님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근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저희 부모님 계신 곳에 경찰이 와가지고 저에게 신분증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당황이 되고 기분이 좀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나를 신문하는 겁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하여간 신분증을 보자는 겁니다. 뭐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그 이제 얼마 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지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 그 동네에 들어오면 혹시 범죄하고 숨으러 온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신분증 검사를 불시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근데 제 신분증을 가지고 이렇게 뭘 이렇게 적더니 경찰서에 가더라고요. 가더니 잠시 후에 다시 왔어요.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서로 가자는 겁니다. 왜 내가 경찰서를 갑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여간 가보자는 거예요. 그 옥신각신 하다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벌금형 10만 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벌금입니까?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이래요. 제가 그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전세 얻은 교회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뭔가 이 전세권을 확보하려면 거기에 그 적을 주민등록 주소지를 거기에 두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은 제가 다른 곳에 있는데 주민등록지를 그 교회에다가 두었어요. 근데 방위병이 이 훈련 통지서를 몇 번 가지고 확인하러 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말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이제 뭐 어떻게 재판이 끝났는지 어떻게 돼가지고 10만 원 벌금형을 맞은 상태로 제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일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정을 이제 다 하고 내가 조만간 이제 벌금을 갖다 낼 테니까 알아보고 좀 잘 봐주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풀려 나왔어요. 근데 풀려 나온 순간부터 벌금을 며칠 후에 내기까지 그 사이의 삶이 얼마나 부담되고 고달픈 삶인지 몰라요. 경찰만 보면 그냥 소름이 쫙쫙 끼쳐요. 아, 또 불신 검문 당하면 이거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경찰 눈을 피해가면서 간신히 어떻게 최단시일 내에 그 벌금을 어떻게 수속을 해가지고 갔다가 내고 영수증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야, 이 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런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벌금형 10만 원이 아니고 사형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형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놓으신 용서의 열흘 안으로 들어갈 때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형죄를 지은 이 여인의 죄가 아주 말끔하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리되고 깨끗하게 용서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베풀어진 용서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죄만 씻어질 것이 아니라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용서의 영역 밖에 있을 때 불안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 용서와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죄의 불안에서 사망 선고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왜 죄가 없다고 하지 않고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용서되고 죄가 없나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씀하시기를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판결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받는 상태를 정죄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도 없거니와 죄의 결과인 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으십니까? 밖에 계시고 싶은 분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싶으십니까? 좋은 분 한 세 분 빼놓고는 다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추상적입니다. 그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어떤 상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무엇 안에 거하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라. 조금은 이제 밝혀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아직은 추상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0절이 그 말씀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답이 나왔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산다는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던데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걸리적거리는 것이 많은지 아주 불편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무엇이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한지 그 교회 다니기는 저기 사법고시 보는 것보다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진리를 믿는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부자유함을 느끼는가 이것입니다. 왜 속박됨을 느끼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자유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6, 7개월 정도 있다가 제 친구들을 한 몇 명 만나서 이제 한 친구 집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배웠는지 담배를 다 배우고 와서 거기 저 외에 한 5, 6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담배를 계속 피워대는 것입니다. 저를 보고 예수 믿는이라고 말이야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우고 그 부자유해서 어떻게 사느냐 조롱도 하고 열심히 담배를 피워댑니다. 근데 밤 12시가 조금 넘어서 담배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통행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담배 사러 나갈 수가 없어요. 담배는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담배를 피우고 싶어 죽겠는데 사러 나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입니다. 아까 피우다 버린 담배를 다시 다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피우다가 버렸는지 거기다가 이름을 안 써놔가지고 남의 입속에 들어갔다 나온 담배들이 한꺼번에 몰려있어요. 네. 그냥 들고 다시 또 나머지 넉넉할 때는 조금 피우다가 또 끄니까 그걸 들고 또 피우더라고요. 보기가 참 딱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거마저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못 참는 거예요. 또 담배 피우고 싶어서. 그랬더니 또 3단계가 있더라고요. 이거 피우다가 조금 남은 거 그걸 몇 개를 또 터가지고 한 군데를 모아가지고 또 싸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그 친구들은 이미 담배를 피울지 않을,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마음만 먹으면 누가 지금 억압해서 안 피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피우고 싫어서 안 피우는 거지. 저는 안 피울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피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담배를 피울 수는 있지만 안 피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입니다.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자유지요. 지금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상황에서 담배를 안 피울 수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피워야 되니 그게 부자유한 것이고 묶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부자유스러운 것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체질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죄인의 체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당분간 체질에 안 맞아가지고 불편한 것입니다. 체질 개선이 조금 필요하죠. 그 단계를 잘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떠나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죄인의 체질에 맞아서 임시로 편하고 자유롭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것이 길어지면 결코 자유를 누릴 수 없이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자유롭게 딱 쳤습니다. 그 뒤가 자유합니까? 자유 없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기 마음이고 자유지만 그 후에는 부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박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교인이 도박해도 목사가 강제로 못 막아요.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면 가산을 탕진하고 폐가 망신하고 중독이 돼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교회에 꽤 오래 다니신 교회 신실한 성도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하시는 분이에요. 라스베가스에 관광 갔다가 그 뭐 이렇게 노름하는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동전 넣고 이렇게 땡기고 뭐 하는 거를 한번 장난삼아 했는데 무더기 돈이 쏟아진 것입니다. 많은 돈을 일시에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으로 와서 써보니까 재미가 났어요. 아, 그 돈이 떨어지니까 그 생각이 다시 솔솔 났어요. 그게 확률이 얼마나 없는 것인데 자기는 그냥 땡기자마자 나와가지고 그게 또 될 줄 알고 가가지고 아무리 몇 날 며칠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집 날리고 이혼하고 폐가 망신했습니다. 중독이 되면 자기 의지 가지고 되질 않아요.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 버는 일 자유입니다. 돈 버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욕심을 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돈 버는 일에 중독이 돼가지고 망하고 파산을 하게 돼도 돈 버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 사업을 멈추면 그 아래 종업원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그냥 굶어 죽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권력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을 반드시 비방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지만 편안합니까? 자유합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부자유합니까?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쾌락이 잠시 자기의 기분을 만족시켰으면 그 쾌락이 몇 번만 반복되면 더 이상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끝내는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음식 마음대로 먹어도 좋습니다. 누가 맡겠습니까? 돼지 다리를 뭐 삶아서 먹건 무슨 뭐 원수의 꼬리를 삶아서 무슨 탕을 해 먹든지 누가 그걸 맡겠습니까? 아무거나 다 먹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면 질병이라고 하는 사슬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의 욕망대로 그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항해를 하다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 옆에 물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래서 우선 물이니까 마시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통 물이 아니고 짠물이라 잠시 후면 더 목이 말라서 안 마실 수가 없어서 또 마시고 또 마시다 결국 항해를 하다가 바다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바닷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죽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체질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바꿔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되면 정확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떨어집니다. 또 됩니다. 그 도는 궤도는 일정합니다.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태양이 그 일정한 궤도를 벗어나면 터지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일정한 궤도를 벗어나면 지구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궤도가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간의 삶의 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궤도 안에 살 때 인간은 자유하고 건강하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삶의 궤도를 만들어 놓고 그 궤도를 따라 살다가 온갖 질병에 걸리고 온갖 부자유함에 얼굴에 매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인간적 삶의 궤도를 수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궤도 안에 진리의 말씀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삶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반드시 딸려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사용설명서입니다. 그 사용설명서대로 기계를 작동하고 기계를 청소하고 보존하면 요즘 나오는 기계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씁니다. 기계가 도중에 고장을 하고 말을 안 듣는 것은 관리를 사용설명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정말 오묘하고 신비한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설명서를 아주 쉽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을 영원히 쓰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한 사용설명서를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걸 어겼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고 결국 인간의 몸은 이제 죽게 되고 파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을 그렇게 죽게 버리시기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만드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디자인하고 만드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AS하러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장난 인간을 고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다 고치시고 고친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장난 걸 다시 쓰려니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용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살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쓴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삶의 궤도를 벗어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사용설명서를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용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삽니다. 사용설명서를, 인간 사용설명서를 읽어보고도 알면서도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나쁘니까 사용설명서대로 못하지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사용설명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머리 구조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삶의 궤도를 바꿀 것입니다. 짐승의 머리가 좋습니까? 사람의 머리가 좋습니까? 개나 돼지보다 사람의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개는요, 토해낸 것을 배가 고프면 다시 먹습니다. 돼지가 그 더러운 웅덩이에서 사는 것을 사람이 데려다 깨끗하게 씻어주면 돼지가 아이고 요거 이제 씻어줬는데 잘 보존을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그걸 또 못 알아차리고 금방 또 거기에 들어갑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까? 머리가 나빠서. 사람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순종했다가 다시 그 구덩이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선언이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